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이 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열넷을 거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속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성령께서 듣는 자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또 진지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얻어 배부르며 기뻐하며 돌아가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함께하심이 아니시면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결실도 기대할 수 없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 이후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온전한 다스림을 감당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와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열왕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적뿐만 아니라 죄악된 행적들도 낱낱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들의 행적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 주간 더 이제 2016년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로보암의 아들이요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의 통치에 대한 역대기의 설명은 열왕기의 설명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가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그의 이름을 아비야미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짧고 또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3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은 한 인물의 삶을 평가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왕기가 비교적 아비야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남유다 전체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유다의 왕인 이 아비야의 삶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전쟁에 대한 이 기록을 역대기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얌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 한 절밖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이 역대하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저는 이 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비야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남유다와 전쟁을 위해서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살펴볼 때에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아비야는 40만의 병사,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모집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의 전쟁은 아비야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아들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두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비야는 베델 근처로 추정되는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서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향하여서 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장편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설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연설입니다. 이 연설을 저는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 아비야는 지금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 80만의 군사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지금 여호와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시는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는 너희가 더 잘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 자손에게 주셨고 자신은 솔로몬의 손자고 또 다윗의 증손자가 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사무엘하 7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엄청난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의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비야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금의 특징이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불변성, 언약의 영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왕위를 다윗 자손에게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고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전쟁에 나간 남왕국의 병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갔고 하나님 편에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이 긴 연설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여로보암과 이 아비야의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는 원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8절 상반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남북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원수들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왔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야비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런 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단순히 두 왕과 그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본문에는 두 번에 걸쳐서 그 사실을 이 아비야가 언급하는데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또한 여로보암을 떠나시고 그들을 버리신 것이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마치 찬송가의 후렴구처럼 첫 소절은 다르지만 뒤에 가면 그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 4절, 5절까지 있으면 매번 그것을 후렴구처럼 부르는데 이 열왕기에 보면 그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어떤 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할 때에 항상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비야는 조롱조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너희들은 금송아지가 함께 있지 않느냐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포기하고 우상이 함께 있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고 어리석게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전쟁에 앞서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전쟁을 벌이려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원수의 나라의 그런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유다군 40만 명이 아닌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실로 커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타락시키고 부패시켰습니다.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의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단순히 군사력의 그런 강함만을 믿고 두 배의 군사력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또한 여로보암은 군사 전략에 있어서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아비와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훌륭한 장수와 또한 군사력과 군사 전략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비야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결과인데요. 힘과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힘과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왕국은 남왕국에 비해서 군사력이 두 배나 많았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군사 그 무기에 있어서 군사의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군대도 점점 군인들의 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결국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좌우했죠. 두 배나 많았고 또한 군사 전략에 있어서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비야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아마도 여로보암은 군사적인 전략을 세워서 남왕국의 군대를 앞뒤에서 매복한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와 같은 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앞과 뒤에서 매복하여서 남왕국 군대를 몰살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북왕국의 승리가 아니라 남왕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은 수많은 병사들을 잃어야했고 50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장 역사에서 오늘날 전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이 전쟁을 분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북왕국이 패배를 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이 남왕국과 함께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패배시키신 것입니다. 힘과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던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과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놓을 수 없었던 우리가 뻔히 실패가 분명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한 환란이 분명하지만 그 모든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포기하고서 힘을 따라가고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대기와 또 열왕기를 읽어보면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유다와 아비야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에 불신자들보다 항상 뭐 정직하거나 의롭거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치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였지만 사실 남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순서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722년에 무기설이 멸망을 당하고 586년에 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50보 100보 차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 두 무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6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비야의 너무나 아쉬운 종말입니다. 아비야의 너무나 아쉬운 종말. 우리는 아비야, 유다의 왕 아비야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끝내고 말아야 할 것인가? 역대기가 이 아비야의 삶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려준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마쳐야 하는가?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저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한 인물을 평가할 때 너무 상반되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주셨다는 이 구절을 역대기가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삶의 어떤 신실함 때문에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에게 등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평가로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만족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의 평가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이 구절이 너무나 저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아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아쉬운 삶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아쉬운,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주셨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의 죄악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슬아슬한 그런 삶, 위태위태한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비야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5장 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더해놓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구절이 없었다면 아비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불행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고 평가하실 때 그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에 대한 그 기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아쉽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가 평가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선했던 왕들을 기준으로 놓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놓고 평가하는 것이고 몇몇 선한 왕들을 기준으로 평가한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을 못 맞추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겠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아비야는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거나 자랑할 거리를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의 분열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의 손자였던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범죄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범죄함을 범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력하지 못하고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어서 여전히 우리가 은밀하게 즐기는 죄악들을 지으며 그렇게 죄를 일삼으며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남편이 되게 하신 것이고 제가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캐톨릭의 신부처럼 제가 독신으로 살아갔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진리들을 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의 아들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악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여기에 머물러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도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야의 삶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리뷰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날마다 새롭고 놀랍고 무한하여서 저희의 죄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참으로 영원한 위로의 근원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수요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게 하시고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길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범죄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노라고 하는 평가가 저희 모두의 평가가 되도록 저희의 삶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